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강이 바로 요단강이 됩니다. 이 강은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의 동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북쪽 시리아 남동부 방향에서 북부 아프리카 쪽에 이르는 거대한 단층의 일부인 요르단 계곡을 따라서 흐르는 강이 됩니다. 이 강은 그 헬몬산 기슭에서 시작되어서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 바다를 이르게 됩니다. 폭은 27에서 30m, 깊이는 1에서 약 3m 정도로 곳에 따라 다르게 깊이가 흐르고 남쪽으로 갈수록 더욱더 깊어집니다. 바닥이 해수면보다 점점 내려가는 깊은 모습의 형태가 됩니다. 오늘 함께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요지가 이 4절 후반부에 모든 정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급변 시대라고 그럽니다. 장차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했을 때에 40%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보지도 못했던 반 정도의 직업이 아마도 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경험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경험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줄이면 불확실성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의 영역을 가지고 내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구에 보니까 교회 이름이 내일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 됩니다.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고 사막 길을 걸어가는 것 사람들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오는 이 강한 뒷심의 말씀들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장애물을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성결의 중요성입니다. 성결은 전체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결, 우리들 각자 한 사람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에 앞서서 바로 성결입니다. 믿음의 이 스위치를 누르면 동기화가 되는데 여러분 기적에 앞서서 먼저 우리들 각자 자신들 또 우리들 각자의 공동체가 먼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맛보기 전에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결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이 메추라기 주실 때에도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러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찾지는 못했지만 이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보면 성결하게 하라 할 때에 익혀둘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좀 참고해봐도 좋을 듯 그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첫째는 보니까 옷을 빨라 그랬습니다. 성결 그러는데 옷을 빨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옷을 빨라, 옷을 빨아 입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참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배 올 때에 막 옷을 빨아 입고 새옷 깨끗한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씻고 옷을 빨고 할 때에 준비되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을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나오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옷을 빨고 이것이 성결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것은 절제하는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것인데, 준비하게 하여 3일째를 기다리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둔 것 같습니다. 강림이 있기 전에 중간에서 약간의 텀, 시간들을 둡니다. 대체로 3일 동안, 이 3일이 많은데 오늘 여기서도 3일입니다. 요단가에 머무르면서 3일 동안 유숙하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성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집중하면서 성결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옷도 빨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절제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몰두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시 서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이 묵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보니까 3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막 뛰고 뭐 설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잠잠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시내산에서도 강림도 하셨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외출하기도 주셨고 공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요단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성결의식, 옷을 빨라, 절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묵상하면서 기다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비스무리한 것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도, 거기 보면 3일은 아니지만 열흘 동안 기다리라, 그때는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은 없지만 그냥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딱 10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0일, 열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신하고 오늘 말씀하고 이 맥락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크나큰 기적을 벌이기 전에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결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강에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사건 스토리가요, 한 절에서 안 그칩니다. 그래서 세 구절, 네 구절씩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천 규빗, 2천 규빗은 센티미터 단위로 이 팔길이 아닙니까? 45cm에서 약 50cm까지 이 환산을 해보니까 약 1000m, 1km입니다. 이 뚝 떨어져서 있는 것인데, 이 뚝 떨어지다 그러면 이것이 뭐 떨어져서 위험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 위엄 앞에서의 경외심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이것인데요. 실제로 뭐 60만 명이 나왔지만 식구들 포함해가지고 200만 명이 함께 따라 나가니까 뭐 한 1km 정도 앞에 가 있어야 여러분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를 보고 말씀을 따라 요단가에 머물러서 3일 동안 기다립니다. 말씀 따라가다가 이제는 막 기적을 이루기 전에 성결케 하는 3일간의 시간을 가집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에도 꼭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또 뭘 주시는가 보니까 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파워보다도 이 권위라는 것, 권위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의 문제가요, 권위 없이 일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뭐 부목사, 담임 목사님 권위가 있으니까 여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 이 사탄 마귀는 우리 권위를 막 깨트리려고 그러고 권위 없게 일하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뭐 권위가 없다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막 소리로 뭐 소리라도 질러서 권위가 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요, 소리를 질러서는 약간의 권위도 생기지만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면 이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뭐 거기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듯이 모세를 믿는 권위가 막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함께 섬기는 백성들이 다 믿게 되는 이런 권위. 이것은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임재를 받았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큰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권위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권위가 생깁니까? 주의 일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되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는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야. 이럴 때에 이런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은 뭐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또 여러분 성도로서의 권위, 세례교인으로서의 권위, 어떤 때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권위가 있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권위에 대한 부분이 오늘 7절 말씀인데,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에게 준 권위를 너에게도 주겠다. 사실 이것이 언제 다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죠. 이것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데 언제입니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할 때에, 깨끗하게 할 때에, 그때에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신박한 정리, 백모 씨의 골목 식당 이런 것을 가끔씩 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봤습니다. 뭐 그리 많이 보느냐 그러지만 뭐 설교가 아주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한두 프로그램 이런 이 정도는 봐야 되고 신문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두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요, 깨끗함을 원칙으로 한다. 깨끗해야 식당이 살아남습니다. 깨끗해야 이제부터 집안의 정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호텔이 왜 비싼지 아십니까? 깨끗해서. 호텔은 깨끗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호텔이 이 별수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별 다섯 개 5성급은요, 자고 나가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바꿔놓고 새 것으로 그렇게 바꿔놓아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별 세 개를 보니까 약간 시들한데 기자재 종류는 그대로 놔두고 이불 정도만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많은 이 모텔 같은 이런 곳은 어떻게 하죠? 한번 이불 틀었다 다시 접었다 폈다가 똑바로 펴놓습니다. 뭐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숙박하는 것도 깨끗함이 힘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이 코로나 이 시기지만 막 테마파크에 사람들이 막 또 몰리기 시작해요. 뭐 꿈의 장소라고 여기는데요. 왜 그리 사람들 많이 갑니까? 깨끗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집은 바빠서 잘 안 치우니까 더러운데 여기 한번 가보니까요. 마스크 써서 식구들 데리고 가보니까 깨끗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려고 그러면요. 집안 청소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러면 자녀가 꿈이 생긴답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잡지 못하고 막 흐트러지고 혼돈이 있고 뭔가 소리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이 가을의 문턱이기도 하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대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쓸데없는 것만 다 버리고 가지치기 좀 하고 좀 버리고 살아야 어떻게 됩니까? 좁은 내 마음도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영과 육이 일치가 하기 때문에 육을 깨끗하게 하면요 영도 깨끗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옷을 빤다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영이 깨끗해지면요 절대로 이 더러운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수사관들이 늘 하는 얘기를 보면요 그 신문 사설에 보니까 아파트의 여러 집들을 조사하려고 거기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더러운 집부터 쭉 수색하면요 범인이 거기에서 나온답니다. 집이 깨끗한 사람치고요 다는 아니지만 이 범인이 별로 없다고 한 것이 그 기사에서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결함 우리가 깨끗이 해놓으면 하나님이 일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믿음의 요구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사건들의 성공의 여부는 전체 장의 내용들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보여주셨고 이제부터는 이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표현을 본다 그러면 10절에 가보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표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됩니까? 이 부분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죽은 신들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 가사가 들어간 찬송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죽은 것들과 대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찬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니까 13절에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님, 온 땅의 주여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신 개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보니까 이 지역마다 지역 신 개념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막 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니까 어떤 동네에 가보니까 막 신의 산에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 중에 산신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평지의 신 바알에게는 못 이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 엉터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땅의 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이 내용에 뭐 신학적인 개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다 지배하신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데가 구약의 성경 에스더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방에게 끌려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십시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 영접하는 것보다 큰 믿음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 없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절대로 믿음 안 생깁니다. 사람의 말 듣고 절대로 안 생겨요. 말씀 듣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말할 때에 순수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이렇게 증거가 되면은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다.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난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 말씀을 내용들을 보니까 좀 대입법 이런 냄새가 좀 나는데요. 이 소위 말하는 이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7족속들을 집어넣었습니다. 7족속인데 이것을 대표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면 아모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모리 족속 그러면 이 가나안 7족속이 다 들어가서 전체를 말하는 대입법입니다. 어떤 데에 보니까 10곳도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는 7개. 대표적인 족속이고 7이 완전수니까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러면 전체를 말하는데 아모리 족속들이라고 부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실 족속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방법이요, 홍해 때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홍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있었죠? 지팡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들어갔지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디에? 흐르는 물에 들어가라. 물에 들어가라. 이 수심이 1에서 3미터 그러니까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물이 멈추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방법을 똑같이 해가지고 지팡이만 막 들이대면 다 된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는데 붉은 줄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붉은 줄을 달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묻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요. 노뱀도 쳐다보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은혜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믿고 이제는 택함, 선택을 해야 될 이 시기가 왔습니다. 믿음이 선택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표현했다는 이 이유를 우리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택은요, 내 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해버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의 좀 의미를 뜻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일을 이루는 게 내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막 택하고 선택하려는 이런 뭐 취약한 방법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자아도 다 깨어지고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에고적인 이런 스타일도 다 깨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바쁘고 내 힘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 자신으로 선택해버리면 살다 보면요, 한 번뿐인 인생이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서는 믿음의 공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 이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도 있겠지만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이 믿음의 방법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래에 있고 그냥 땅입니다. 흙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100% 일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선택할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상황이 곡식을 거둘 때이고 이때가 물이 넘칠 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마른 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강, 바다, 물. 이 물 그러니까 이 대구가 갑자기 물의 도시로 좀 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물 개념을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땅은 땅인데 말라있는 마른 땅의 개념이 됩니다.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물이라는 이 개념을 보니까 언제나 그들은 이 방의 세력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 어느 곳이나 물이 넘칠 때에 물이 창수할 때에 이런 하나의 표현은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고 앞에 방의 세력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하나의 어려움이요 방의 세력이니까 물을 좋게 한 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니까 앵글로 색슨족 계열인 이 뭐 해적들만 물신을 믿었고요. 그들만 물을 좋아했지 특별히 물신을 믿은 이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은요 물이 막 흘러 넘치고 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거지만 누가 막 밤에 꿈을 꿔가지고 물이 막 연물이 넘치는 꿈 꿨다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것을 우리도 별로 좋게 한 적에 막 불 꿈꾸기를 막 원하지. 물은 혼돈의 상징이고 방의 세력이다. 그들이 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때에 노아의 심판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물로 임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같은 데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이 그때 막 펼쳐지는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이 물인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 읽다가 이게 뭔 뜻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은 상징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유태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이 물 바다는요 방의 세력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렇게 바다가 없어졌더라 이런 의미는 시험이 다 사라졌더라 문제가 없는 곳이 천국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말씀한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와 시험은 이 계시록에 보니까 물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막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왔습니다. 온갖 죽은 것, 막 심판 이런 것들 막 잔뜩 막 엄청난 이런 우물 것들이 잔뜩 나와가지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것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욕기 같은데 이런 더러운 곳에서 물에서 나오는 것 대표적으로 보니까 리오야단, 영어로 리바이어든 이게 보니까 뜻이 혼돈입니다. 혼돈, 물에서 막 혼돈이 카오스, 혼돈이 올라오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죽음의 물, 혼돈의 물, 이 물이 오늘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혼돈, 죽음의 물, 여러분 건너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요즘. 찬송에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장례식 때 이 찬송가 부르잖아요. 물이 죽음이고 혼돈이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이 뭐로 바뀝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른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삶의 혼돈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마른 땅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주님의 길 선택하면 마른 땅 되게 하십니다. 어디 가요? 물. 흐르는 요단강도 마른 땅이 되더라. 이것은 이미 뭐 홍해 때와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뭐가 됩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마른 땅이 되었더라. 막 발로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고요. 막 뽀송뽀송한 땅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시험과 환란이 없는 땅, 그런 하나의 개념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른 땅을 접하자 아멘 외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할렐루야 외쳤을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방해 세력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너가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큰 것은 여러분 깨끗해야 되고 성결입니다. 자꾸 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쳐다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내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또 살펴야 돼요. 성결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준비합니다.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다 보고 빨리빨리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다 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 옷 빨아라 그래요. 옷도 빨고 절제도 하면서 기다리는 이 시간 정결함이 있는 곳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믿음인데 믿음이긴 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고 마지막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택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따라 걷는 겁니다. 이 문제투성이 요단가에 모든 것이 사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듯이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 동부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마른 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 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선택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